사도행전 43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9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5장 35절부터 16장 5절까지를 다룰 것입니다. 15장 35절부터 39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40절에는 바울의 두 번째 사역여행의 출발이 나옵니다. 40절과 41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시리아와 길기기아를 지나갔고 16장 1절부터 5절에서 그들은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15장 36절에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도시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었으나 할례에 관한 이단에 대항하여 믿음을 위해 싸워서 승리한 바로 직후에 그들 중 한 사람의 친척에 관한 문제로 그들 사이에 첨예한 다툼이 발생했으며 결국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책임. 그 문제의 책임은 마땅히 바나바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후에 그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거룩한 기록인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소극적으로 그들을 떠났던 그의 사촌 마가와의 천연적인 관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나중에 바울의 사역에로 회복되었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마가는 그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역경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1차 사역 여행 동안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바나바는 2차 여행에 마가를 데려가기 원했습니다. 매우 친절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이었을 바나바는 마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더욱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는 혈육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2차 여행에 동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데 있어서 엄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첨예한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배워야 할 공과.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던 사례에서 주님의 일에 관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미덕들을 발휘하지 않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매우 친절하고 참을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신의 천연적인 친절과 인내를 잊어버리고 엄격하고 신성한 규제와 원칙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천연적인 존재를 위해서 신성한 원칙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천연 그대로 상냥하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고 아량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천연적인 미덕들을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미덕들을 위해서 신성한 원칙들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15장 35절부터 39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 천연적인 미덕들을 발휘하는 것보다 더 악성인 것을 보는데 이것은 혈육관계가 주님의 일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일에서 자신의 천연적인 미덕을 발휘하는 문제와 아마도 마가와의 혈육관계가 주님의 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 둘 다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15장 35절부터 39절 당시의 바울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 안에서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마가를 2차 사역여행에 그들과 함께 데리고 가는 문제에 관련된 몇몇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었을 것이며 바울은 이 원칙들을 어길 수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이 일 후에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가운데 있는 그분의 움직이심에 대한 신성한 기록에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그릇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15장 40절과 41절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로부터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통과하며 교회들을 견고케 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사역여행의 출발이었으며 그것은 18장 22절에서 끝났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에 의해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바나바가 아닌 그가 올바른 길을 취했음을 가리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 16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왔음을 봅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여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줄 다 알기 때문이라. 바울이 유대인들로 인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여전히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잔존해 있던 유대교적 배경의 강한 영향력을 시사해 줍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의 움직임을 방해했고 저해했습니다. 15장에서 할례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이 글로 기록되었고 바울은 그 편지를 갖고 다녔습니다. 16장 4절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 도시들을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까? 바울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를 좋은 제목으로 여겼으므로 그를 데리고 가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에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황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려고 그의 지혜를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디모데의 할례를 갈라디아서의 빛 안에서 살펴봄. 우리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에게 행한 할례를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에 관해 말한 것에 빛 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3절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디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디도가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사역 여행을 갈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두 가지로 행동했음을 봅니다. 한편으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디모데의 할례에 적용됩니까? 디모데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아무 유익도 없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것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영락해 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이 탈취되는 것이요. 그러므로써 그분과 분리되어 그분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이란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고 유대교의 종교적인 세상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가리키듯이 여기서 바울은 종교적인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는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그는 계속 설명하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 창조뿐이니라 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할례는 율법의 규례인데 반해서 새 창조는 신성한 생명 및 신성한 본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할례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효력이 있다라는 단어는 힘이나 실지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할례는 단지 외적인 규례에 불과할 뿐 아무런 능력도 생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과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에 관해 말한 것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가 갈라디아서를 쓸 때 할례를 향한 그의 태도는 전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서신서에서 그는 만일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을 것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할례를 향한 바울의 태도가 이러했을진데 왜 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까? 바울의 융통성.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의 서원, 곧 사적인 서원을 여전히 갖고 있었음을 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모든 주요 도시들에 유대인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가 그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할 때 먼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젊은 동역자를 데리고 있는 것이 그의 복음 사역에 커다란 좌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분위기와 환경이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곳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할례의 이단에 대항하여 진리를 위해 싸우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는 의도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려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갈라디아서 2장을 연구함으로 우리는 바울의 융통성에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할례에 대항하여 싸우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할례 받지 않은 동역자 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할례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미 본대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3절은 사도행전 15장의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던 회의가 끝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2차 사역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바울은 디모데를 취하고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라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이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에는 할례를 반대하더니 지금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군요. 그러나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는 그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그릇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고 쓴 말씀은 디모데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이 할례자 측과 무할례자 측 양편 모두를 다루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의 영향. 일단 하나의 전통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제거하기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강한 종교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벗어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방 세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유대교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일지라도 이 영향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까? 결국 주님은 아무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 길을 취하실 것이라고 공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에 관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말할 수 있는 그가 어떤 특별한 종류의 환경에서는 융통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륜적인 책. 사도행전은 매우 경륜적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를 아는 데서 오는 통찰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책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 담긴 모든 중요한 경륜적인 요점들을 볼 수 있도록 그 책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는 것은 신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교회들이 강해지고 증가함. 16장 4절과 5절은 여러 도시들을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은 믿음이 더 강해지고 수가 날마다 증가하니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교회들은 지방교회들, 즉 여러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한 지방교회는 한 지방 안에, 즉 한 도시의 관할구역 내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한 지방교회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지적됩니다. 한 지방에 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한 신약의 기록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